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처형이 됐으니까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이제 그 다음 말을 들으면 더 이상해요. 자기는 살아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삶이 없다는 뜻일까요? 순전히 뭐 피동적으로 산다는 말이겠어요? 방금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또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또 산다고 하는데 사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러거든요. 갈수록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육체가 이 육신의 몸을 의미한다면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갑자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 까닭이 뭐냐면은 이 본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신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굉장히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전반부에 상반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 그것에 붙잡히면은 바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새로운 신분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그 말씀이 자칫 감상적으로 들립니다. 기독교를 감상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정서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고 그걸 좋아했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주님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반부의 교리적 부분과 별도로 떼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곤란하죠.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전반절하고 후반절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순서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 부분 이해하고 그 다음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죽은 나는 어디를 갔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찾는 그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열흘 전에 죽은 사람을 계속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가. 굉장히 허무한 일이겠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죽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어디에 갔는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유대 나라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2000년 전이건 후건 그것이 다 초월됩니다. 믿음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받는 그 대리적인 형벌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순간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이 됩니다. 그 말을 이제 바꾸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형벌이 내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간주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주하세요.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어요. 교리적인 얘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죄는 죄값을 치러지기 전까지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면은 죄책이 없어집니다. 죄된 책임이 없어져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은 율법의 영역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를 상관할 수 없고 자기도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뭐 빚이 많고 중범죄라 할지라도 채무와 일체의 채무가 체벌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형벌로 인해서 내가 율법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적인 형벌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단 말일까요? 죽었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실제로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었지만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 십자가에 달렸던 나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분명히 달릴 때 내가 죽었는데 그 내가 누구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는 아담 안에 있던 나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자녀로서 죽은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과 정죄와 사탄의 영역에 갇혀있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옛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처형됐어요. 그 끝났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나라는 존재는 그럼 완전히 소멸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 죽고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념입니다. 산 사람을 놓고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죄와 사탄의 통제 아래에서 있었던 나의 존재의 양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체험이 아니고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발생한 사건이지만은 내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체험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어요 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어요. 과거에 아담에게 속했던 그런 타락한 자아가 처형이 되고 그 다음에 되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건 끝났다고요. 이제 이것이 확실되지 않으면은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죽은 일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이 좀 잘못되고 뭐 죄를 좀 짓고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전에 내가 이렇게 살은 나였는데 그 과거의 나하고 자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자는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once and for all it's gone, finished. 그게 이제 어렵지만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운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old I는 죽었고 그 대신 new I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아예요. 아담 안에서 나는 아담의 죄성을 지니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제 아래서 살아요. New I예요. Old I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죄인은 죽어요. 의인은 삽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더 이상 이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와 사망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에 죽었어요. 사탄과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의 옛사람은 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아담적인 나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게. 왜? 과거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아담적인 아담 안에 속았던 아담의 본성을 가졌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 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죄와 사탄을 섬기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체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그런 줄 알지어다. 그런 줄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나는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들립니다. 두 개의 인격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인격체의 과거와 현재의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인격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의 존재 양식이 있었고 현재에 달라진 존재 양식이 있어요.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아담에 속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 율법의 정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 한 것은 그 육체는 누구의 육체예요? 이 육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뭐 또 한 사람이 또 생겼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한 사람이에요. 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들리는 까닭은 구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상이한 존재 양식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적인 자는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장사되고 끝났습니다. 아주 땅에 묻혀버렸어요.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타락한 과거의 자아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자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부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활한 자아는 옛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곳에서 완전히 태어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말도 다르고 대통령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서 호적을 띄워보니까 내 이름에 이렇게 쫙 예? X자가 그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법으로 볼 것 같으면 국적이 이탈되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예. 국적 변경을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은 법적인 신분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한국 사람의 칩스다. 그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미국의 국적까지 받았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서 살던 습관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계속해서 김치도 먹고 한국말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되었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과거의 행습을 다 버리고 그것과 완전히 굿바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모순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옮겼으면은 어둠에 속한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빛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빛만 되어야죠. 빛으로만 살아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새 자아는 과거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올라와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육체가 지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을 대입식으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흑백의 원리를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죄악된 삶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한 까닭은 당시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지 않았냐?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해방되지 않았냐? 바로의 손에서 풀리지 않았냐? 가난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에서 죄 없이 그런 행습과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Victorious Christian Life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둠이 아직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러죠. 완전론자들 소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본절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앞으로 나오게 될 갈라디아서 13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이런 것들이라 말하잖아요. 그 육체의 일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 더 맞습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명했었죠. 1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이해하면 일세면 막으로 치면 제1막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제2막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고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2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산막으로서 뭘 얘기하냐면, 거듭난 자로서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진술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나중에 5장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때 다루게 될 죄와 싸워야 하는 죽을 몸을 지닌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에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칭의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실함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나를 참아주는 데 있어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데에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나의 조언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일에서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육체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쓰이는 곳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자, 육체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육체 그 피지컬 보디를 얘기하는 거다. 혹은 좀 육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거 아니냐.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 되고 여기 붙이면 이어링 비어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셔야 되고, 한 번도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설교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라는 말을 사용한 다양한 그 신뢰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신이 약하다는 그 육신은 사람의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육신은 그 육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보통 인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죠.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적으로 인간의 이 살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 왕들의 살과 뭐 장군들의 살과 이런 뭐 장사들의 살과 뭐 이런 살을 다 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육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본성의 죄악된 측면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그 육체의 기회라든지, 뭐 육신의 일이라든지, 육체의 소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의 타락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20절에서 말한 육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 했어요. 육체의 의미는 몸을 가진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가진. 그렇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예수 믿고 사는데, 역시 뭐 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좀 헛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타락한 본성을 받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믿었을 때 죄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던 옛 본성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인간 실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 혹은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빛의 왕국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기가 더 이상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묶어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풀려났어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은 나는 본질적으로 뺏어갈 수 없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구속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구속, 구원을 받아야 대상이죠. 이건 이제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뉴어 돼야 된다고요. 부활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탄은 내 이 몸을 이용할 수 있고 유혹해 할 수 있고 몸을 통해서 자꾸만 죄를 촉발시킬 수 있는 거죠. 눈이 뭘 자꾸 보니 우리는 뭐 한문에 견물생심이라고 눈을 자꾸 보니까 그게 갖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 속한 것으로 잡아당기고 하는 그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약간의 찌꺼기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 신자라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나 죄의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자신의 전진기지로 삼는 육체는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이제 새 옷을 딱 입었습니다. 뭐,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지가 자꾸 묻어요. 얼룩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사는 한 얼룩이 있고 먼지가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면서 살아야겠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선을 따르고 사람의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새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왔고 성령의 내주를 받아요. 그러나 지상에서 사는 이 몸은 아직도 구속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죄가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일으키고 성령을 거스려서 활동합니다. 이 육체는 타락한 옛 본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본성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새 본성에 아직도 묻어있는 옛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옛 사람의 흔적은 나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흐릿하게 부분적으로 연상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나의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분의 새 생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육체의 한 측면이 옛사람의 잔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전적으로 체험을 하고서 그것을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율법을 믿고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어서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은 율법이 가진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구원의 약속, 칭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성령으로 이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잔재가 나에게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struggle 하고 그것 죄 때문에 내가 죄로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헤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있기 때문에 거듭났기 새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압도가 돼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거나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탄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제를 받았을 때처럼 죄악된 본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에 의해서 지배되던 옛 본성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이 느낄지라도 사라졌다고 믿고 사라졌다고 자신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는 죽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과거에 너 자신이 아니다. 나 자신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과거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흔적이고 옛 습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율법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나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오늘도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괴로운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이렇게 뭐 기도 높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나에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 아담에 속했던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 나를 보시지 않는다. 그 가서 is gone for good. 그것을 확실히 알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아담에게 속하는 것이야. 내가 아직까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했던 그 나쁜 악습이 너에게 아직 남아있을 뿐이야.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성향과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성령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 성량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간증의 형태로 제시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증거로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육체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일 기도를 하라, 무슨 뭐, 부흥에 가가지고 뭐, 철야를 해봐라, 뭐, 그런 것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문맥에서 육체를 과거에 아담 안에 있던 자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옛 세상에 속했던 자는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비록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받겠지만 여전히 마귀의 영향으로 죄의 습관과 악습의 부추김을 받아요.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것이 맛있다, 이거 먹어봐라, 한 번만 해봐라, 괜찮아, 아무도 안 봐. 그런 식으로 하면 육신이 유혹을 받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이런 육체를 내가 지니고 사는데 바울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이 몸이 구속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진술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서 끝까지 신설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온전한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육체에 침투하는 악습의 잔재들을 누르면서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육체는 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 자체가 아니고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옛사람의 성향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성화의 싸움터예요. 바로 그 일을, 그 싸움을 주께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카운슬링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흔들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지고 함께 십자가로 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좌절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가 육체의 연약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내가 체험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의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진정한 의미에서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속했던 나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장사됐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다만 사탄이 내 의의 옷에 시시때때로 묻는 먼지를 일으키고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다시 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의 영역에 우리가 속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이미 진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나를 찾으세요? 이미 죽은 나를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죽은 나를 붙잡고 한탄해야 소용없습니다. 이 나는 죽지 않고 내 속에 아직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액면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에 속한 나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보다 더 잘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